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25절까지를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조 과정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그 전주에는 창조의 행위 가운데 있는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했던 것이 창조 직전의 모습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심판 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미리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다라고 했던 그 말씀 때문에 마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그럴 거라고 우리에게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묘사해 주셨고 또한 인간이 소망을 희망을 상실하면 이처럼 흑암이 있고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함은 이 세상 나라를 세상과 세상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설교 양란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질서를 좀 먼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빛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을 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굉장히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교회가 이사를 하면서 이사할 때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큰 26feet 되는 그 트럭을 빌려다가 짐을 실을 때에도 차곡차곡 실을 계산을 딱 했어요. 질서 있게 차곡차곡 쌓기로 했어요. 근데 쌓다 보니까 짐을 넣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엉망이더라. 그래서 저희가 온 다음에 인스펙션이 있어서 모든 물건을 가구를 방에다가 다 넣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친교실에다가 차곡차곡 쌓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사할 때 도와줬던 형제가 이렇게 큰 원을 상상으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만들고 그리고 의자 같은 곳으로 성벽을 쌓듯이 싸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바이널, 그러니까 비닐로 이렇게 덮는 계획을 아주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었더라 안 되었더라 전혀 안 됐더라. 그냥 막 무너지고 그냥 여기 갔다 가고 저기 가고 마음대로 됐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계획이 분명하셨고요. 그 계획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완벽했어요. 그리고 만드셨던 그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도 그냥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첫째 날에 빛을 시작해서 여섯째 날에 이제 짐승을 만드는 그런 장면에 이르기까지 각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첫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원소기호가 이렇고 화학기호가 그렇고 또 물리학적으로는 이렇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특별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천지를 창조할 거야. 창조를 하기 시작할 테니까 누가 비디오로 촬영을 좀 할래? 누가 이렇게 녹음 좀 할래? 내가 말하는 것마다 이렇게 좀 미리미리 받아 적어줄래? 라고 하면서 준비됐지? Ready, set, go!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녹음하고 있고 촬영하고 있고 받아 적고 그러지 않은 거죠. 이미 창조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도 있고 난 다음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 창조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기사는 인간이 이미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인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다를 가르쳐 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데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했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이 전쟁과 난리통에 있고 애굽 땅에 그 종으로 갔다가 풀려나게 되고 광야를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으며 인간에게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를 창조의 역사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을 하루하루를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가지 아니하고 그 기사 자체가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우주 속에 질서가 잡혀져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땅 위에 이제 질서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날에서는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면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물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완전히 물처럼 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마치 수박 한 덩어리가 크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나누는 것처럼 칼로 쫙 해갖고 바삭 하고 쪼개지는 것처럼 소리가 예뻐야 맛있다면서 바삭 하고 이제 쪼개지면서 둘로 쫙 나누는 것처럼 마치 수박과 같은 큰 덩어리 마치 물로 되어져 있는 이 온 우주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쫙 해서 나누시는 겁니다. 쫙 해서 나누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궁창에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면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럼 궁창이 뭐냐? 궁창은 영어 성경에 the expans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넓은 공간이에요. 그냥 손으로 쫙 놓으시고 아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지 참. 그게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표현이 그냥 쫙 해서 확 하고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서 그 궁창으로 인하여서 이제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에서 사실 나오기는 해요. 19편 1절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었던 그 말에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궁창이라는 단어예요. 하지만 이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만큼 정확하게 그 뜻을 의미하면서 가르쳐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편 150편 같은 경우에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는데 성소 밖에 있는 것을 궁창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냥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그러니까 넓은 공간을 확보하셔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 거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지금 지구상에 땅에 있는 물이에요. 그 지구상에 있는 땅의 물을 물론 이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표현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땅이 이렇게 있다면 땅을 하나님이 여기 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쩍 기울으시는 거예요. 싹 기울으니까 이 위에 있었던 물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쑥 하고 몰리겠죠. 그래서 그 물이 몰려있는 것을 바다라 부르시고 물이 걷어간 것을 땅이라 부르셨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그렇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식물체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식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체를 거기다 만드셔서 그게 셋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풀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풀을 만드시고 식물체를 만드시면서 인간의 연약함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할까? 저 풀과 같다.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도 한다. 뭐 이런 뜻으로 풀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저기 들에 있는 백합화 봐라. 아무도 보지 않잖아. 그런데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런데 우리를 봐라. 우리들도 풀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바로 그런 식물체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종 생물들을 만드세요. 각종 생물들을 만드시는데 이제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고기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세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깨끗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으로 구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창조 때는 안 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때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 참 좋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희미했어요. 하지만 인간의 그 죄악 때문에 서서히 서서히 구분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도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구분이 되어져 가면서 레위기 11장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정결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결한 것이 아니면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짐승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새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봐라, 새 만들었다. 그리고 그냥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해요. 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는 장면이 성경이 나와요. 새 때문에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이집트의 총리였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기서 이제 삼천부로 길게 빠지면 안 되니까 확 줄여서 이야기를 할게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한 감방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다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풀려날 것이다 그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꿈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꿈에 새가 나타나서 그 너를 쪼아먹을 것이다. 그 모습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뭐라고 해몽을 했는가 하면 너는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진짜로 죽었더라. 그러니까 새 그러면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새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새와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야, 그 공중에 나는 참새들 좀 봐라. 누가 먹이주는 사람도 없어. 누가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어. 근데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근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보호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아무 의미 없이 툭 하고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는 의미가 있고 교훈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도 만들어 주셨어요.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짐승은 성경에서 어떻게 예를 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사람에게 어떤 이게 한국의 속담도 있는 것처럼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국의 속담도 있죠.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을 뭐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또 심하게는 누구만도 못하다 그래요? 네, 우리 권사님들은 입에서 뭐라고 하시는데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것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들이 억울하다고 피켓 들고 데모하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한테 그러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짐승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한국에서 되어지는 작금의 이야기들, 뉴스에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올라오는 참 지저분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접하면서 아휴,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내뱉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섯 개의 6일 동안에 이 창조하셨던 모습이 굉장히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날은 앞에 스크린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가 보는 겁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하나님을 놓으십시오. 맨 위에 하나님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다음 주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밑에 사람을 놓으십시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는가 하면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면서 넷째 날에,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면서 넷째 날에 그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소위 말하는 태양을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인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빛을 만드시고 네 번째 날에 그 빛과 관련되어져 있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는가 하면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을 나누시면서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그게 둘째 날에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아까는 첫째와 넷째였죠? 두 번째는 두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날이에요. 다섯 번째 날에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생물체인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에서 살고 있는 생물체인 물고기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십니다. 바다를 한쪽,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한쪽에 땅이 생기게 된 거죠. 그 땅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채소가 있게 하시고, 거기에 과실나무가 있게 하시고, 거기에 먹고 살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그것을 먹고 살수 있도록 동물과 사람을 그곳에 만드셔서 그것을 흡수하면서 만들게 하셔, 살게 하셨습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매치가 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매치가 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매치가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 모든 창조물의 중앙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계획 가운데에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인간이 무너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함께 신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사람의 타락 때문에 이 만물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한다. 그래서 그들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 만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소망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피조물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맡아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 속에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구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발견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바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다를 보십시오. 그 바다가 이 땅이 온통 물로 완벽하게 덮여져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같이 완벽하게 덮여져 있는 그 때를 생각해 보면, 바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바다 그러면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바다의 위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풍랑일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 목사님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마음을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이처럼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생각하게 되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심판 때에 두렵고 어두운 막막한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새바다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새바다 만든다는 얘기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더라. 그냥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풀에 관한 이야기예요. 풀, 그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양식을 얻습니다. 음식물을 얻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식물을 통해서 뭐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주인의 마음에 맞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뽑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아궁이로 들어간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포기의 풀을 바라보면서 아 저 뭐 풀이 졌다우야. 왜 색깔이 저래? 냄새는 왜 저런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꽃을 통해서 저 나무를 통해서 저 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하나님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인간의 그 야만적인 성품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구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깨끗한 것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우리에 양이 여러 마리 있습니다. 한 우리에 양이 여러 마리 있는데 그때에 정한 것을 목동이 주인이 고르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한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목자가 주인이 깨끗한 것을 고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구별되어 있는 깨끗한 양 한 마리를 선택을 해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성소를 향해서 갑니다.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가던 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더러운 것이 묻을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것이 묻어져 있는 것, 집에서는 깨끗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더럽게 묻어져 있는 것을 아이 제사장님 집에서는 깨끗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통과가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더러운 거 묻히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계속해서 깨끗해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하나만을 보고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빛에 관한 이야기예요. 빛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빛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빛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성도들을 비유하는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것과 넷째 날에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드신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다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빛은 정확하게 어떤 빛인지 모릅니다. 저한테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라고 그러면 저 설명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놓은 주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넷째 날에는 바로 해, 달, 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이야기하셨던 그 빛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곳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던 거죠.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은 성경에서 빛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대부분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 하나님의 임재하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attribute과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그 빛이 성도들에게 들어왔을 때 의인들에게 들어왔을 때 의인들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의인이 걸어가는 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의 길은 떠오르는 햇살 같아서 햇빛이라는 거죠. 빛과 같아서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두 가지의 빛을 제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과 같다고 그러지 않으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빛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원은,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태양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빛으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잡으세요. 창세기 때에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내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나가서 빛으로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에서 너는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지금 빛이다. For at once you were darkness, but now,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하죠 저는.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주 안에서 빛이다. Walk as child, walk as children of life.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촛불이 있는데 방 안이 어두워요. 그러면 그 촛불을 어디에다 둔다고 그랬습니까? 등경 위에 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반 위에 둔다. 아니면 조금 높은 곳에 둔다. 그래야 그 방 안을 다 비출 것 아니에요. 빛인데 그것을 방 안에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저 밑에다가 내려다가 그냥 대박으로 말로 아니면 버켓으로 이렇게 담아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덮어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가야 정상이에요.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뉴스거리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지저분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어두운 곳이 있어요. 그런 어두운 곳에 빛인 여러분들 어떻게 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가 하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어둠이 저기 있다고 무서워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빛인 내가 가는 거예요. 물론 내 빛을 비추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갔을 때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창조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창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외우고 암송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조는 정말로 귀하고 그리고 또 귀한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진리는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인간들, 이 상실한 인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셨을 때에 어두움이 물러갈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변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내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들 속에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변명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죄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문제는 죄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이 어두움이 하나님의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점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시편 기자가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에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것이 시편 19편인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시편 저자가 봐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라고 시편 저자가 찬송하고 있어요. 그 시편 저자는 바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보십시오. 해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뜨라고 해서 뜨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둥근 달이 떴습니다. 저 달도 저 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부분인데요. 생물의 번식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According to its kind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종에서 같은 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코끼리가 호랑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셨던 그 질서를 끝까지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도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남자처럼 태어났지만 성향은 여자처럼 태어날 수도 있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인권, 예, 우리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잣대로 놓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things.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 질서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물들을 이 땅에 만들어주신 생물들을 번식하게 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인구가 많이 줄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종이 바다의 물고기가 줄어들어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이 맡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의 과정 속에서 질서를 가지고 계셨고 처음 만드신 것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계시며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모든 자연 만물들이 엉크러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사는 빛의 자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